여러분들이 보는 제목은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요한복음 21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성경 속에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 야고보와 그의 형제였던 요한의 삶에 나타난 다른 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같은 형제였지만은 야고보는 사도들 가운데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가장 먼저 죽임을 당했고요. 그의 형제 요한은 사도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아남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같은 형제인데 우리 대부분은 어떤 일에서든지 죽는 것은 사실 원치 않습니다. 사는 것을 원하죠. 그러나 죄와 관계없이 죽는 일들은 덜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실은 우리가 당하는 죽음을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하고 죽음 앞에서 소망을 갖게 하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죽음 뒤에도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 때문에 오히려 소망을 갖게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병에 걸려서 모두가 기도해도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같은 병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로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인간적인 면에서 보다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이런 경우에도 결과에 관계없이 받아들이고 어떤 결과였든지 주님께 같은 신뢰를 올려드림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옳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경우가 되기를 바라고 솔직히 믿음의 사람들도 베드로의 경우로 결과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고보의 경우를 두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야고보의 경우가 되더라도 베드로의 경우와 같은 자세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바른 믿음이 되지 못하면 야고보의 경우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왜 하나님은 나의 또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불평하는 안타까움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사람이라면 결과에 상관없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받아들이며 그러한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의 은혜를 오히려 기대하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될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으로서 가장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백성에게 손해나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경우에서든지 결과적으로 선이 되게 하시는 것은 꼭 좋고 바라는 결과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움에서도 불구하고 주님은 결과를 선으로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각오로 오래 당한 손해와 믿음으로 인한 안타까움을 하나님께 감사로 돌이킬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1절 그리고 4절의 6절을 말씀으로 실제적인 박해가 있었고 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대에 따라 박해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헤롯이 교회를 해하려고 손을 들었다 했지만 전체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사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교의 영향력 때문에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헤롯의 어떤 역할이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과연 박해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이거나 또는 신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박해라고 볼 때 다양한 종류의 박해가 시대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벌써 죽이려는 목적을 정해놓고 잡았기 때문에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구원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보는 겁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4절 상반절이고요.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6절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10절 상반절을 보니까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세문에 이르니 도저히 빠져나갈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지키는 모습 우리가 보는 거지요. 이런 기록되는 내용을 볼 때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시켜가지고 무덤에 두고 봉인을 하고 파수를 섰던 것처럼 어떤 경우에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철저하게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을 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비가 하나님께는 별 어려움이 되지 않았고 이미 사도들은 사도행전 5장 18절 이하에서 보는 것처럼 사도들을 가두고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었지만 천사들이 사도들을 감옥에서 끌어내줘서 이미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쳤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러함에도 야고보는 죽임을 당했고 결국 박해의 목적이 어디까지인지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박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박해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라면 그 박해는 어떤 것이었든지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결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1절에 그랬는데 이런 것으로 봐서 권력을 이용한 박해였음을 보는데 현재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이런 권력형 박해는 없는 듯 보이지만 때로는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일들은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마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더 느낄 겁니다. 성경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핍박을 감당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는 오히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격려하기를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 4장 9절에 확인을 하고 그 핍박을 받는 것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나타난 핍박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심지어는 죽는 것이든지 그 핍박 중에 살아난 일이든지 주님께 영광을 돌려줄 수 있다면 주님께나 우리에게나 큰 능력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당시에는 분명히 모두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안타까움이었지만 돌이켜보면 한참을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때 핍박과 고난을 허락하셨는가를 반드시 알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또 연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야고보가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대로 야고보도 상당히 극단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는 것들을 복음서에서 읽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누가복음 9장 54절을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주님께 감히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 야고보가 핍박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도 독특한 이해를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도 죽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가정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12장 3절 하반절 보면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5절에 그런 같은 기록을 봐서 나사로의 가정은 어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주님께 사랑받는 가정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결국 죽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려다가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아벨이었죠. 아벨은 왜 죽었습니까? 형의 시기로 죽었습니다. 자기 제사는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를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시기로 동생을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5절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의인 아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누가복음 11장 51절에도 역시 같은 표현을 봅니다. 그 다음에는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제사장의 딸 때문에 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가 그 아들 때에 가서는 결국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 제사장이었던 아들 스가랴가 바른 말을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성전 사이에서 끌어내서 죽입니다. 이런 배은망덕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이 열왕기서에서는 이걸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역대하에서만 이걸 기록을 하는 내용이고요. 마태복음 23장 35절하고 누가복음 11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침례자 요한 역시 마태복음 14장 10절, 마가복음 6장 27절, 누가복음 9장 9절 보면 침례자 요한이 역시 헤롯의 생일날 목베임을 당해서 죽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는 대로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가 군중에게나 누구에게도 해롭거나 악한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죽임을 그것도 돌맞아 죽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은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보고 신약성경에서 들어보는 사실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탄은 쾌제를 불렀을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도 죽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고 형벌을 완전히 면제해버린다는 사실을 사탄은 몰랐겠죠. 죽이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를 볼 수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대로 시기로 또는 자신보다 옳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한 것으로 미움을 받아서 군중의 만족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는데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기적으로라도 살림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시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인 자세도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라는 말을 넓은 의미로 이해하고 너무 쉽게 사용하는 것도 사실은 옳지 못합니다. 분명히 순교라고 이해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저항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라야 순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끊임없이 어려운 가운데서 올바른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해 순간적으로 죽는 순교보다도 더 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최초의 순교자, 사도 중에서는 최초의 순교자인 야고보의 순교도 귀한 것이지만 이런 입장에서는 평생을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그의 형제 요한의 믿음이 더 귀중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상황적으로 볼 때 또 다른 생각은 과연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만 교회가 기도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당시의 상황적으로 볼 때 분명히 베드로가 갇혔을 때 교회가 기도했던 것처럼 야고보를 위해서도 노임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라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야고보는 목베임을 당하게 된 결과를 본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야고보는 죽었으니 비극이고 베드로는 노였으니 기도 응답이 된 것인가 하는 것에도 단순하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모습과 같은 일들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자 이런 말씀 우리가 나누는 거지요.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1절에 그랬는데 당시 교회가 왕권에 도전을 주고 있다고 판단한 헤롯은 이미 죽일 사람을 정하고 잡히는 대로 해를 끼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첫 번째 희생된 사람이 바로 사도 야고보였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2절에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신 후에는 이미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인물이라고 그렇게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야고보와 구별하기 위해서 요한의 형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육신적으로는 가장 오래 산 사도인 요한과 비교되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야고보를 죽인 가운데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쓴 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유대인들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명절인 유월절과 함께 헤롯은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저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정치적인 의도에서 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방법이나 상황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죽임을 당할 수 있고 그것이 교회의 간절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반대되는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당사자나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이 되었을지라도 진리와 순종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역시 나타난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바른 신앙적인 자세인 겁니다. 이런 경우는 침례자 요한의 경우이든지 스데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죽인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대항보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4장 12절 요한이 목베임을 당했을 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단순하게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 6장 29절에서 30절에도 나오고요. 사도행전 8장 2절에 7장에 순교당한 스데반을 얘기하는 건데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정서적인 면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요. 반드시 좋은 결과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는 사람 입장 넘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분명히 행복하지 못하지만은 그 순간을 한참 지내놓고 났을 때 아니 어떤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섰을 때 이런 것들이 다시 영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당하는 손해나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7절에서 11절에 그 구출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는 기적으로 노임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사도이지만 이미 야고보는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마저 죽이고자 하는 헤롯의 의도로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더욱 간절히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물론 당시 교회를 주도하고 이끄는 입장에서 베드로는 야고보보다는 더욱 귀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베드로를 죽이고 야고보를 살렸으면 또 어떻게 됐을까?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고보의 순교도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예전에 이 부분을 강론할 때도 거론한 바 있지만 죽음이 정해져 있는 입장에서 내일 끌어내 죽이려고 하는 입장에서 베드로의 신앙적인 자세를 높이 살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잡힌 자리에서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성령에 충만한 대응이었기 때문에 노임의 과정에서 이제까지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을 맛보게 됩니다. 여기 나타나는 상황은 베드로의 의지나 생각 또는 판단에 관계없이 완전히 천사에 의해서 주도되고 역사되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어려움이나 위기의 노임이 오늘날에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갇혔고 교회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능력과 기적으로 베드로를 풀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에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지극히 평범한 방법일 수도 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절망과 위기의 탈출은 교회의 기도와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베드로의 믿음과 순종이 함께한 영적인 역사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이러한 거룩한 삼각관계,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에는 당사자인 베드로가 자신의 탈출에 대한 의도나 시도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이 독특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있으면 그게 빠져나오려고 스스로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베드로 사도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떤 도전이나 시도도 없이 묵묵히 받아들이고 전혀 불안이나 두려움을 갖지 않은 모습 역시 기적을 불러올 수 있는 믿음의 자세였던 거죠. 성경 속에 기적이 다 그렇듯이 당사자들이 어떤 바람이나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역사와 또는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함께 아주 우연처럼 보이기까지 할 정도로 자연스럽습니다. 사도행전 속 교회의 기도도 어떤 일을 두고 구체적으로 기도했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인 복음 증거와 주님의 영광의 선포를 위해서 기도했을 뿐이지만은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당시 안타까운 역사들을 풀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그리고 5장 17절에서 26절에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또 대표적인 예가 빌립보 감옥의 바울과 실라의 경우일 겁니다. 자신들이 억울하니까 복음 전하다가 애매하게 이렇게 매를 맞고 갇혔으니까 꺼내달라든가 하는 인위적인 모습이 전혀 없이 오히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는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구함이 옥문을 여는 역사를 불렀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해내시는 과정 속에는 오히려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중에 그 일이 완료된 후에야 깨닫게 되는 것도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조건 굳건 일이 완료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시기 역시 베드로처럼 자신을 이끌어내던 천사가 떠난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면 상당히 빠른 깨달음이고 한참을 지난 후에야 알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님께서 그의 천사들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오늘 11절 그렇게 되어 있죠.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대하는 내용이지만 당시의 불신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오히려 바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수 있다는 데서 역시 이 역사의 어둠과 빛의 관점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를 헤롯의 성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는 사실은 교회는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었지만 세속적으로 환영할 만한 것은 아니었다는 차이를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도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천국의 백성들의 자세가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또는 교회적으로 어려운 안타까움에 있을 수 있고 또 그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지만 그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음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끝날 수가 있지만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경우입니다. 꽃 같은 사도이지만 야고보는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움으로 끝나고 베드로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죽이기로 결정하고 잡아 가두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전혀 예상 밖의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오늘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같은 상황에서 혼란이 없도록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그런 상황이 현재 진행형으로 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고 이 상황을 묵묵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맡기고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에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 어떤 경우로 끝나더라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마지막까지를 살면서 마지막 주의 날까지를 살면서 아마 이 두 가지 경우가 우리 교회나 여러분에게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떤 결과나 경우일지라도 하나님의 하신 일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다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어떤 결과에도 흔들지 않은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